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훈은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지요. 하버드대학교의 교훈은 참 단순한데요. 목사님이 세운 학교답게 역시 라틴어인데요. 베리타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학문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본질을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일대학교의 교훈 역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Lux et Veritas, 빛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에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그 에봇 안에 가슴 흉패가 있는데요. 거기에 두 개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흰 돌과 검은 돌인데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고 빛과 진리,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는 어떤 빛을 따라가야 되냐? 옥스퍼드 대학의 교훈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아주 선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네아 투메아 티오메아. 이거는 도미니우스가 뭐냐면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일루미나, 빛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이런 뜻이에요. 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대학들이 학문을 하고 있는데, 지식을 연마하고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진리와 빛을 따르겠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창조가 빛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고 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빛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암흑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어떤 형체도 어떤 색깔도 없습니다. 빛이 한 줄기라도 비쳐 옷 와야만 희미하게 남아 형체를 구분할 수 있고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이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죠? 여러분 돼지들이 춥다고 모여서 불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북극의 곰들이 아유 날씨 많이 추워졌네 그리고 불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을 통해서 인간은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거주지가 확장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시베리아까지 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상하거나 부패한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존 확률이 높아졌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끓여서 이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은 어둠을 밝혔죠. 지금처럼 전기를 쓰기 전에는 횃불을 들고 어두운 동굴을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불을 가지고 있는 인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시간을 확장해 줬어요. 어두워지면 모든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눈의 시력의 한계. 그러네 불과 함께 빛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낮을 지배하는 동시에 밤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빛을 더 확장시켜서 이성을 통해서 지식의 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사용하고 책을 만들고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인간은 지식의 빛을 통해서 무지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무지의 어둠이 사라지면서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인간은 갖게 되었죠. 그러나 빛이 굴절하는 것처럼 지식의 빛이 굴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지식의 최고의 결정체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만든 이 지식의 빛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막다른 골목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도덕의 빛을 밝혀왔습니다. 도덕의 빛은 야만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는 구별된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도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본능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야만에 대항하기 위해 도덕의 빛을 밝혔던 것이죠. 이 빛은 인간을 약육강식의 야만에서 건져내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 도덕의 빛만으로는 절대로 어둠을 밝힐 수 없는 한계의 처절한 실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자들과 교도소와 재소자와 도덕적 삶의 붕괴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아니 뉴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도덕의 빛이 내 양심에 비춰서 내 본능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나요? 불가하다는 것이 제가 살아온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술의 빛을 밝혔습니다. 무의미와 무감각의 어둠을 몰아내며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음악 속에서, 미술 속에서, 문학 속에서, 영상 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그렇게 예술의 빛은 우리를 찬란한 미의 언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빛은 때로 우리를 허무함과 공허함의 골짜기로 추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예술의 빛이 굴절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기괴함과 예술적 광기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애정의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할 그 어떤 대상을 찾았고 우리는 한때 그 애정에 빠져서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정의 빛을 밝힐수록 더욱 짙어지는 외로움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힘이 없는 내 안의 어둠과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여러 빛들을 밝혀왔습니다. 지식의 빛을, 도덕의 빛을, 예술의 빛을, 애정의 빛을. 그러나 그 빛들은 우리를 어둠에서 완전히 건져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주시로 돌아올 때 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하늘에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그 구름 속에서 확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막 그날 번개가 계속 치는데요. 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빛의 그 줄기, 섬광의 줄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온 하늘을 밝힐 만큼 환해졌다가는 어두워지는 그런 엄청난 빛이 번개불이 비치면서 그렇게 계속 빛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어마어마한 강력한 빛으로 온 하늘을 밝히며 무서운 기세로 번쩍이고 있는 저 섬광과도 같은 빗줄기가 저 번개와 천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지식의 빛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었습니까? 예술의 빛이, 도덕의 빛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정의 빛으로 이루어진 많은 것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빛을 뿜어내면서 온 하늘을 밝히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어둠조차 밝히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지속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저런 빛과 같구나. 결국 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이 깊은 어둠을 완전히 밝히고 나를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빛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섬광과도 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빛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사귀고 사람들을 알아가다 보면요, 영혼의 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내면이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빛이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불이 꺼져서 어두컴컴한 내면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빛이라고 할 때 제게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특세 때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최전방이었는데 북한의 대남방송이 그대로 들리는 곳이었고, 저는 그 근무 초소가 바로 위에서 보면 북한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낮에는 우리가 근무를 할 때 북한이 다 잘 보이지만 불과 이 직선 거리는 1.2km밖에 되지 않고요. 강물이 빠지게 되면 그냥 건너서 뛰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큰 서치라이트라고 탐조등을 가지고 밤마다 비쳤어요. 두 명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가면요, 그 계급이 낮은 쫄병이 꼭 뭘 챙겨서 가느냐, 봉을 챙겨서 가요. 서치라이트에 봉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 두 개의 봉이 칙 소리를 내고 타들어가면 그 타면서 아주 밝은 빛이 나요. 그 빛이, 그 빛을 증폭시켜서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큰 빛을 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 그 100m 이상을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수백 메다 밖에 있는 모든 골짜기도 강 밑에도 어두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치라이터로 쭉 비추면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한 번도 근무도 안 해보신 분들이 다 상상을 하고 계시네. 머리에 그려지시죠? 쭉 비추면요, 모든 어둠이 다 보여요. 깜깜한 곳에 이 빛이 닿으면 다 드러나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이렇게 비추고 시간에 또 기록하고 또 시간이 되면 비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무였어요. 제가 빛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내면의 빛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우리 36절 말씀은 앞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밝아지면 마치 모든 등불이 나를 비출 때처럼 내 영혼도, 내 내면도, 내 삶도 밝아진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만들었던 지식과 도덕과 예술과 애정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계에서 빛을 발산하는 유일한 별입니다. 지구는요,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우리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데 행성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 있죠. 진정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빛을 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더 깊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빛 대신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고 나중에는 그의 육체에까지 몸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서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치면 그 속에 빛으로 가득 밝아지게 돼서 나중에는 자기에게서 광채가 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 빛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역시 앞을 보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빛이에요. 이 빛이 비치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여정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선택과 가치관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어둠에 내면이 빼앗기지 않고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 비친다고 해서 모두가 이 빛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두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집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그들이 3일 후에 떠나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와서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들었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들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셔서 지금 그들이 누구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질 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슬픔 속에 잠겨있고 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나타난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완전히 슬픔과 불신과 염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슬픔, 우리 눈앞의 현실, 우리의 절망,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이고 세상은 왜 이렇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놓친 상태로 지금 내 앞에 드러난 현실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워진 엠마오의 제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걷다가 예수님이 계속 가시고자 하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합니다. 자, 그때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셨어요. 그 순간 무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슬픔과 불신과 염려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리고 있던 것이 열렸어요. 어? 예수님이시잖아.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은 말씀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에 비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계속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마치 베일이 벗겨지듯 다 벗겨지면서 똑똑하게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혼자 도망길에 올라서 외롭고 지치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처량한 도망길에서 꿈에 빛이 보이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놓이고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순간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도망가고 있는 이 처량한 도피길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혼자라고 느껴지고 절망하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계속 절망하고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보게 돼요. 예수님 보게 되면 우리가 막 감격하게 돼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셨구나. 우리 자녀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 부부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환희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은 무지개였습니다. 근데 무지개는 색깔이기 전에 빛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있었죠. 그 물방울에 빛이 비치자 그 빛은 갈라지면서 색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곱 가지의 색깔로 구분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자신의 색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색을 모르고 수십 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칠 때 드러나는 색깔을 빛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빛깔. 빛이 비쳐서 색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모지스 할머니, 그랜드마 모지스. 한국에도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할머니는 그냥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농부와 결혼해서 10명의 자녀를 낳고 길러낸 주부였어요. 나이가 들고 남편이 죽은 후에 외로움에 자수를 뜨다가 이제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서 더 이상 자수를 뜰 수 없어서 그냥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요? 75세에. 몇 세예요? 75세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이제 75세 밑으로는 뭘 새로운 걸 못하겠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이 할머니가 나와서 자연 속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목가적 풍경들, 미국 어디서나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그리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네요. 나중에 대통령도 알게 되고 이 그림이 유명해지고요. 그러면서 10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지스 할머니는 어쩌면 농촌에서 주부로 사는 것도 그의 하나의 빛깔이었지만 자기가 몰랐던 빛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노년의 삶. 75세 때부터 그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의 빛이 하나님 빛이 비치자 그는 국민적인 화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본의 베스트셀러 시인이 있습니다. 무려 158만 부나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 팔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안 놀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시집은 몇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158만 부가 팔렸는데 시바타 도요 할머니예요. 이 도요 할머니는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의 권유로 92세의 시를 처음 쓰게 됐어요. 앞으로 92세 밑으로는 뭐 이 나이에 뭘 이런 걸 새로 하란 말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92세의 아들이 시 써보세요 어머니. 그래 볼까? 시를 쓰기 시작해서 6년 동안 시를 모아가지고 98세에 자기 장례 비용으로 모아놨던 돈으로 시집을 출판했는데 이게 일본 전역에서 대박이 났어요. 이 할머니가 오랜 인생을 살았잖아요.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담담하게 써내려갔던 그 시들은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그리고 감동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 도요 할머니의 빛깔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 그는 102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시를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누군지조차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나는 부유한 부모님을 못 만나서 가난을 대물림했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았고 나는 남편을 또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나는 아내를 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나는 자녀들도 또 이렇고 이러면서 자신의 빛깔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절망 속에 언제까지 이 삶을 이어가야 돼라고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빛깔과 색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심어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빛들이 비춰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나는 나를 찾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길에서 자신을 찾아 올바른 진리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찾고 잃어버린 길에서 진리의 길을 찾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어둠이 점점 커져가면서 길을 잃고 나의 빛깔을 잃고 사회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빛깔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